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행복하여라 다섯 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또 깨우침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고통받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 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자동차로 캐나다를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미국과 캐나다는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눈 오는 날 같은 도로로 해가지고 미국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로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그 차이를 알게 된다 했습니다. 미국 땅은 주로 이렇게 모든 주요 도로들이 깨끗하게 눈들이 치워져 있는 반면에 캐나다의 상황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캐나다도 무척 잘 사는 나라이면은 틀림없지만 미국의 비할 바는 아닙니다. 세상을 다녀보면 곧 알게 돼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아직도 휴지나 냅킨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식당 같은데 혹은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그냥 이렇게 딱 집다 보면 한두 개만 안 집히잖아요. 막 뭉텅이로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냅킨이 있게 되고 뭐 이런 나라가 사실은 진짜 없어요. 온 세상 다녀보면 맥도날드에서 일회용 케첩을 한껏 집어갈 수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딴 데 가잖아요. 이 케첩 하나도 페이를 하셔야 되지요. 심지어 사과 한 알, 물 한 병 가격도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od bless America. 참으로 미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미국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들을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과거보다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미국에 오니까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도 했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국산사자 음악미술까지 다 잘해야지 대학 입시 붙어가지고 그 성적 순으로서 학과가 결정됐던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한 30여 년 전에 오고 나니까 야 여기는 진짜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몇 안 되는 세상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 시애틀에 있었을 땐가 그랬던 얘기예요. 아, 미국에서 밥 먹고 사는 직업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때 재밌어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냥 알래스카 그 시애틀 그쪽에 워싱턴 스테이트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알래스카에서 그 얼음 굴이 많은데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 덩어리. 근데 얼음에다 굴을 파고서 사는 다람쥐가 산대요. 근데 얼음 굴에서 사는 그 다람쥐를 연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사학위 받고 그냥 정부에서 다 돈 대줘가지고 그거 연구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집 잘 짓고 다 밥 먹고 살고 남을 나눠주면서까지 살 수 있는 아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물론 사람 사는 것이 모두 그렇듯이 미국도 인종차별, 총기 문제, 천재지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로 고민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 미국이 이렇게 복받을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답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찾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구절을 헬라어로 읽으면요, 마카리오이 호이 엘레에모네스 호티아우토이 엘레페손타이.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와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이 헬라어들은 모두 자비, 인자, 사랑이라는 뜻의 그 엘레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보통 엘레오스는 히브리 성경 헬라어 역본 70인역에서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이거나 혹은 고통당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하밈의 번역어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당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단어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 없게 되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헤세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저주 아래 살다가 죽음에 이르어야 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야곱은 헤세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어 그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고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다 범죄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남보다 더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 저는 과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줄 알았어요. 예. 어떤 어르신들은. 근데 세상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50보 100보라고 그냥 한국 순수 한국말로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예. 모든 사람이 알고 보니까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근데 다 내로남불이에요. 다. 예. 거기서 거기에요. 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다 어두운 부분 다 누구나 다 있고 지저분한 부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침대 밑에 보면 다 뭐가 있어요. 하여튼 에브리바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 볼 때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근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울왕과 다윗왕 다 똑같아요. 다윗왕의 사울왕보다 낫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둘 다 똑같아. 어떻게 보면 다윗왕이 더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요. 사울왕, 그런데 이 다윗왕과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범죄했는데 사울왕은 끝내 그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정말 수악한 죄는 다 골라서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무서운 죄들을 다 용서받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인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헤세드, 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라하밈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간혹 하나님 없는 사람이요, 아, 내 힘으로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안 믿고도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다 정말 돈 잘도 벌고 그 다음에 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떵떵거리며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오늘 주일이라도 골프장에 가면 열심히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망해요. 저는 뭐 자리 깔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짜 누구든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살짝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제가 100%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늘도 힘드시죠? 내일은 좀 더 힘드실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을 때는 매우 비참하게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희망이 없으십니다. 그대는 제 얘기가 100% 맞아요. 예. 그분 그렇게 살다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복을 주셔야 인생에 꽃이 피는 겁니다. 꽃이 피고 시절 따라 열매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1대 2대 3대 자손 대대로요. 그러므로 성경은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또한 인생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런 즉 원하는 그대로 말미암이 아니라 다른 박질하는 그대의 힘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 그래서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거기서 거기 똑같아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불쌍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please have mercy on me.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복을 받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다윗왕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자,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행복합니다. 누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누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운이 좋아지고 운수가 대통해지고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되고 삶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넘치게 되는 그 길이 행복합니다. 누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조건부였나? 우리가 뭘 하는 것에 따라서 선행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로를 쌓고 남을 잘 돕고 베풀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시는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용서의 사랑과 축복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 그러나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그 놀라운 이미 주신 사랑이에요. 이미 주신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차별 없이 그냥 은혜로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먹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먹어야 되는 거. 그 축복이 내 삶에 그대로 임하기 위해서는 나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질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내게 500데나리온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죄를 내게, 내가 볼 때는 큰 죄지만 그런 죄를, 그런 잘못을 내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죄의 용서에 엄청난 그 은혜를 감사치 않고 내게 죄지은 자 그까이 거 그 죄지은 자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꽁하고.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제발 시험 받지 마세요. 누구 말에 누구 행동에, 그리고 사람과 원한 사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제발 풀고 사세요. 그걸 꽁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미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못 사는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해. 이유는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매인 거예요. 자기가 막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쏟아지는 그 길을 별것도 아닌 일에 500데나리온 빚진 동간에 멱살 잡는 바람에 1만 달란트가 쏟아져서 축복이 쏟아져 내는 그거를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알고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누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푸세요. 그냥 용서, let him go, let her go. 그냥 오늘로 끝 정리를 하십시오. 용서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 용서는 나를 위한 거. 그러므로 심리학자 티나 테시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행동이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 그게 옳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 그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나의 분노에서 나를 풀어주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것. 내가 분노에 매여 있으면 내 인생에 1만 달러한테 축복이 올 수 없으니까 나의 분노에서 나를 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용서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요. 그까이 거. 그래서 하나님의 1만 달러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역사하는 게 조금 더 중단 없이 막힘 없이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용서의 은혜와 축복음,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풍성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연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합니다. 누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성령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것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았죠. 갈 수가 없죠. 어떻게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로와 그의 식솔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강요된 은총이죠. 강요된 축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마구마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고넬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잊게 되고 엄청난 축복을 거의 강제적으로 받았던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 힌트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게 강권적으로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적혀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예수도 성령도 이때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도 역시 고통받고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며 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식솔들 모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성령 세례까지도 엄청 받게 되는 거지요. 그는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행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이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한동안 수제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수제비 그리고 옥수수. 저는 왜 이런 음식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돈 내고 먹는 것도 더 이해가 안 됐어요. 한동안, 지금은 아니에요. 예. 수제비와 옥수수를 보면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요. 제가 어릴 때 한국은 꽤 못 살았거든요. 도시락 반찬이 거의 다 김치 깍두기였고 그 도시락도 못 먹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저희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 식구는 모두 서울 근교의 방 한 칸짜리에서, 우리 형제가 다섯이었는데 방 한 칸에 이제 일곱 식구가 같이 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때 전기가 없는 데가 참 한국도 많구나 그때 알았어요. 초롱불 켜고 이렇게 그런 동네였는데 그때 허구한 날 먹었던 음식이 수제비였습니다. 수제비 만드는 방법이 엄청 간단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저는 지금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큰 기대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냥 반죽을 한 밀가루를 그냥 조금씩 그냥 모양 생각하지 않고 막 뜯어서 넣으면 돼요. 끓는 물에 넣고 마지막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그러고 떠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들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제비 재료인 그 밀가루는 어디서 났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많았거든요. 고모님들도 많고 뭐 삼촌들도 많고 이쪽으로 또 이모님들도 많고 막 그래서 외삼촌도 계시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분들에게 좀 밀가루를 얻어오신 줄 알았어요. 과연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음에 이렇게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꽤 감사했었죠. 그러다가 아주 나중에 제 감사의 방향이 약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먹은 수제비 밀가루는 제 수많은 친척들 중에서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준 것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서 저 멀리 살았던 미국 사람들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보내준 480 밀가루였습니다. 480 밀가루 아세요? 당시 어머니께서는 놀랍게도 가끔씩 맛있는 우유를 만들어주시곤 했었습니다. 매우 농도가 짙은 깡통 우유였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탁 따가지고 물을 섞어서 데워주시면 꽤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그 깡통 우유가 연유였다는 것을 제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어이 그냥 이렇게 그로소리 갔더니 거기 그게 있더라고. 반갑더라고요. 그 깡통 우유 알고 보니까 이 음식 만들 때 좀 넣는 거라고 하나요? 뭐 또 이렇게 팥빙수 같은 거 먹을 때 그때 연유 이렇게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옥수수 가루빵도 먹어본 것 같아요. 물론 모두 미국에서 원조해준 구호 식량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미국 사람을 실제로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을 밀가루, 연유, 그리고 가루, 옥수수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을 때 저를 먹여 살려준 내용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 미국에서 온 구호 식량들. 제가 어떻게 미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소련제, 중국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왜 소련을 안 좋아하냐? 내가 먹어본 게 없으니까. 중국을 왜 좋아해요? 뭐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제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보릿고개 넘으면서 매우 배고팠던 시절에 우리 한국이 줄임배를 채워주었던 나라는 미국제. 아, 오늘날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480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미국 의회에서 미국에서는 그냥 농사가 잘 돼가지고 남는 잉여 농산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디다 줄까 하다가 미국 의회에서 의결해서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사실 미국은 식량만 원조한 건 아니었거든요. 남는 식량만 원조한 게 아니라고요. 50년대 우리나라가 받은 경제 원조는 그 당시 돈으로 22억이 넘었습니다. 22억 달러. 그 돈으로 우리는 경제 개발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불이한 환경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양육해 주었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수많은 고아원, 타가소, 그리고 학교들이 세워졌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한 분들이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로 초창기에,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김정은 목사님인가, 모든 뭐 조영기 목사님도 포함해서 한경지 목사님 마찬가지고 다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목사님들 다 선교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공부했죠. 미국에 소개받아서 와서. 자, 이런 그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컴패션도 있는 겁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이래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겨울에 군종이라고 하잖아요.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군인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드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른 아침에 우연히 거리를 나갔다가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된 겁니다. 땅에 떨어진 걸레 뭉치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툭툭 발로 쳐가지고 붙들어가지고 트럭 안으로 집어 던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쓰레기 뭉치 하나가 가는데 거기서 뭐가 팔이 쑥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어린 아이의 팔인데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황급히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잠든 모습으로 그대로 얼어 죽은 어린 아이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1950년대 일이에요. 한국전쟁 당시에 이 아이들의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이 송환선 목사님은 고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게 됐고, 그 이후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한국 전쟁 고아들에게 우리가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후원해 주십시오.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치면서 다니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컴패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환선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원타임 기부 형식으로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속적인 따뜻한 사랑이 정말 이 전쟁과 전쟁 통해서 부모도 다 떠나고 혼자 된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한 어린아이와 한 후원자 혹은 후원가정, 후원교회를 1대1 결연을 맺어서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오늘날의 그 시스템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한국 전쟁 과도를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한 컴패션은 1993년까지 무려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들을 양육했고 이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했습니다. 오늘 저녁 오후 5시에 꼭 오세요. 오지 올 수 없다면 꼭 저희 교회 그 유튜브 채널 꼭 들어가셔서 예배 꼭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여 온라인상으로라도 꼭 오늘 저녁에 컴패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한국분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돼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내용 그 간증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혹은 긍휼히 여기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국에 있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이나 하려고 했었던 우리 한국 전쟁고아들이 이 수완스 목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자기 아들 딸도 아니고 또 같은 뭐 백인도 아니고 말하자면 아시아의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그저 또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된 그 나라, 어떻게 보면 죄 많은 나라, 저주받은 나라, 그 나라 백성들이 무슨 자기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그러나 이 목사님은 무엇이나 하려고 했었던 거에 긍휼을 여기는 그 마음으로 무엇이나 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가 속한 그 나라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세계 제1위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미국은 아직도 휴지나 냅킨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나라요. 맥도날드에서 일회용 케첩을 한껏 집어갈 수 있는 나라요. 심지어 사과 한 알, 물 한 병 가격도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od bless America. 미국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미국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한국에 여기민 주로 가잖아요. 저는 그냥 얘기해요. 야, 가지 마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잘 모르셔서 그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컴패션을 행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 지금까지 원조 받은 것은 140억 달러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거는 22억 달러도 안 된다고요. 한국에 부자가 많다고 하지만 기부율은 엄청 낮은 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 빼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요. 행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컴패션 주일이에요. 우리는 해마다 2월에 컴패션 주일을 갖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이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본받아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다짐하는 날, 그날이 오늘인 겁니다. 컴패션을 한번 구제헌금 모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끔씩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그 아이들이 18살 이상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보라면서 양육합니다. 오늘 간증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 저는 진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르파, 엄스마, 도메니, 프라싱기, 조지. 다섯 아이였거든요. 그 한 아이는 이제 18살 넘어가지고 걔는 이제 스스로 섰게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아들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해줘요. 물질을 한 번씩 도와주는 건 그냥 누구든지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은 가끔씩 오는 걸 원하세요? 나는 매일 필요한데? 매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될 때 내가 후원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에 한 마을에 한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컴패션을 통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그 아이도 복받겠지만 제가 보니까 컴패션을 하는 내가 복을 받아요. 저는 제가 제 목회를 걸고서 드릴 수 있는 얘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일, 보람된 일이 저는 컴패션에 동참한, 컴패션을 알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일이 저는 가장 자부심,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생각해봤어요. 제 인생도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열심히 신방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했지만은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잡고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준 적은 있나 물어볼 때 좀 답답해져요. 근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많은 사람, 온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내가 적어도 후원하는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는 하루 일불 내외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에게 꿈을 꾸게 해줬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서 항상 기도해주면서 양육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나의 작은 예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컴패션을 통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알고 보니까 그 후원하는 그 스폰서가 가장 큰 복을 받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게 되면요, immediately you noticed, you realize, 곧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과 긍휼과 축복,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누군가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순간, 용서를 하는 순간에 그게 나를 따른다는 것을, 정녕 나를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 이게 이렇잖아요. 구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계속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저는 제가 복받는 것을 알아요. 지금도 복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받으리라 확신해요.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정말 이 아이들을 섬기면서부터, 제가 2006년부터 했나요? 고전에는 약간 스트러글, 근데 이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면 우리 애들 키우고 있는 그 아이들은 정말 그 아이들의 후원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 자기네들이 왜 잘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그게 평범하게 누구나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절대 길이 열리지 않아요. 앞으로도 남는 것 같지만 뒤로 다 밑지는 인생 돼요. 밑빠진 독 다 만들어져요. 다 깨진 독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채워지더라고요. 점점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도 다 복을 받았어요. 가만 보니까 아픈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특별히 노화는 있지만은 우리 교회 보니까 그래요. 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복을 받아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제 자신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교회 진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컴패션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정말 미국 전역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저는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는 교회당이 지금 두 개예요. 세상에. 그리고 엄청 아름다운 교회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여러분 진짜 자랑스러울 거예요. 예.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거예요. 이 교회 멤버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엄청 기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축복해 주시는 긍휼하신 이 하나님을 본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깔끔하게 용서해 주시고, 예, 그거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나 분노에서 나를 풀어주는 거, 용서하고 고통받고 궁핍한 사람들을 컴패션,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나누어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공동체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며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오. 예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며 고통받고 궁핍한 이웃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킨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